여러분은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16절인데 예. 오늘은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룻기 2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네, 6절 읽으세요. 네. 시작.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낭만하지 말고 오히려 당에서 곡식 이삭을 뽑아버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감사와 애통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 시간인데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카톨릭의 그 한 수도 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그 베네딕트 수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베네딕트 수도의 소속의 신부님과 수녀들에게 요구되는 서약 중에 하나가 정주 서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Vow of Stability. 그렇죠? 그게 더 이해가 잘 되시죠? The Vow of Stability. 정주 서약이라고 하죠. 사실 The Vow of Stability라는 그 구절을 들어보면 베네딕트 수도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카톨릭 교회의 신부님이나 수녀들에게 요구되는 서약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마도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이 서약이 더 강조되는 이유는 자기가 신부나 수녀로 헌신한 그 첫 수도원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른 수도원이나 어떤 다른 성당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첫 발을 디딘 바로 그 수도원에서 The Vow of Stability 그 수도원에서 그 일생을 마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 일생을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주 서약이라는 겁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는 어떤 젊은 여자가 서양 여자였던 것 같아요. 젊은 여자가 수녀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수녀로서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 베네딕트 수도에 속한 나이 많은 수녀님들이 평생을 머물던 그 수도원에서 삶을 마치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수녀로 헌신하게 됐다라고 해요. 한 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할머니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는 모습,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여자가 아, 나는 수녀로서 헌신을 해야겠다. 어찌 보면은 그림이 서로 좀 잘 안 맞는 그런 그림 같지만 그러나 아마 그 여인에게 그것이 감동이 됐던 이유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님, 수녀님들이 자기가 수녀로 젊을 때 수녀로 헌신했던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간 그 모습이 아마 그 젊은 여자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실제로 책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국가이건, 그것이 가족이건, 혹은 그것이 뭐 회사이건, 어떤 식의 공동체, 혹은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눴던 말씀이 공동체에 대한 우리 대부분의 생각은 국가에 대해서건 뭐에 대해서건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상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우리 대부분이 가정공동체, 가족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이상적이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누구나 많이 갖죠. 국가에 대한, 회사나 국가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회사나 국가에 대한 것들은 이상적이거나 냉소적인 것들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면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냉소보다는 이상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아, 정말 내가 저런 모습을 보려고 했던 거야. 바로 저게 대통령이지. 뭐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자신이 원치 않는 사람이 국가나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면 일단 전제가 좀 냉소적이 되죠. 뭘 하나를 해도 이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냉소를 품게 됩니다. 그런 냉소적인 태도가 오래 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 조직이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아마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소망을 어떤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뭐 기뻐하고 헌신하겠지만 반대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점점 더 굳은 마음, 냉소적인 마음, 교회 용어로 완악한 마음이라 그러죠. 딱딱한 마음이 굳어지다 보면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다 보면 공동체를 등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젊은 여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 여인이 베네딕트 수도의 할머니 수녀님들에게서 목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이죠. 약속. 그렇죠. 서약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약속의 실천입니다. 자신이 드린 서약에 대해서 평생을 충실하려고 했던 그 수녀님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뭐 약속을 지킨다. 거기에는 물론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하고 윤리적이고 리더십이 전혀 없는 공동체와 리더들에게 과연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리더가 너무 파렴치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그 공동체에게, 그 타락해버린 공동체에게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고 결국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이죠. 뮤추얼한 것인데 나만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해서 나만 그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물론 그런 질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들 끼리끼리 모여서 오늘 제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의 민속 문화들을 보면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 예전에 있었지만은 배틀에서 실을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그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이나 가령 뭐 다른 문화 속에서 남미의 여인들을 보면 그 양 같은 뭐라 그러죠? 라마 털 같은 걸로 이렇게 아름다운 거기다가 색을 입혀서 아름다운 그러한 남미 특유의 옷감이나 담요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나라면 참 경이롭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방향의 실과 다른 방향의 실이 서로 엇갈리면서 섬세하게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 다른 말로 한국말로 시줄과 날줄이라 그러죠.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엇갈려가면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한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에서 약속, 서약이라는 것, 바우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바우를 실천하는 것. 그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서약이라고 하는 시질과 그리고 그 서약을 신실하게 이어나가는 날줄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계속 겹쳐가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토론토 부근에서 아주 오랜 동안 정신 지체 부자유아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장 바니의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에게 자양분이 필요하다면 건강한 공동체에게 비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매일의 수많은 작은 요구들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수없이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큰 요구가 아니라 자잘한 요구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 지체 부자유아 공동체 매일 씻겨줘야 하고 먹여줘야 하고 닦아줘야 하고 들어 올려줘야 하고 내려줘야 하고 눕혀주어야 하고 아마 그러한 경험에서 비롯됐겠죠. 그러한 수많은 요구들 그러한 수많은 약속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약속을 요구받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 프랙티스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모든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의 약속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인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혹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결국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약속의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하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온 열방을 위한 어떤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 성경에 보면 그런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어떤 언약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주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좀 더 달리 이야기하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증표로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랑과 진실이 충만하다 그러죠. 네, 제가 좀 전에 시줄과 날줄을 말씀드렸죠. 사랑과 약속과 그 약속을 지켜나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Faithfulness.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에 신실하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앙의 공동체는 약속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우리 교회를 보자면 혹은 많은 교회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약속과 서약과 서약을 실천하는 그 컨텍스트는 바로 우리 안에서 약속과 약속을 실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말씀이 과연 약속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라는 것은 주목하는 것에서,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주목, pay attention 한다라는 거죠.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paying attention 한다라는 겁니다. paying attention. 주목한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라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쏟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관심이 있어가 아니라 마음을 쏟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아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룻의 삶으로, 룻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죠. paying attention 한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인생 가운데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 여인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뉘집 아낙인가?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이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모든 9절, 10절, 5절 이후에서 10절까지의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룻을 향한 보아스의 paying attention 하는 거죠. 주목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목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아스가 룻이 누구냐고 묻죠. 많은 이삭을 주우러 온 여인들 가운데에서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을 불러서 다른 밭으로 눈을 돌리지 마라. 네. 너의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 모든 주목, paying attention은 사실은 짧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짧은 문장 이상으로 누구에게요? 룻에게 감동을 주죠.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보아스가 룻에게 좀 관심을 주고 뭐 좀 챙겨줬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룻에게는 아마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 훨씬 이상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룻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피시고, 그러죠.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저 같은 것에게 이렇게 paying attention 해 주십니까? 어찌하여 저 같은 것에게 이렇게 주목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보세요. 배우자 말고. 배우자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막 랜덤리 지금 막 앉았잖아요. 랜덤리 앉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paying attention 했던 적이 언제인가? 아? 수차형제, 수차형제, 저 누님에게 paying attention 했던 적이, paying attention 했던 적이 언제인가? 예. 나를 보지 말라니까. 예. 서로 주목하는 거죠.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젊을 때, 예. 그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제가 가장 막 에너제릭하고 가장 막 피지컬리도 에너제릭하고 또 마음의 하트도 있어서 정말 더 열심히 사역했던 때는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를 하던 시절인데, 그 에너지만큼이나 그 마음만큼이나 제가 사람들에게 아, 페잉 어텐션 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좀 곰곰이 돌아보면은 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주목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사람에게 주목을 해야만 무엇인가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chain reaction이 좀 부족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반성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목하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의 주목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눈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내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보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공급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공평하게 대해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급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공평하게 대해주겠다. 8절에 보니까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그럽니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보아스의 이 약속은 어떤 공연한 허풍이나 어떤 공연한 공수표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약속한 것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 있으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2장 2절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2장 2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그냥 굉장히 무력했습니다. 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속이 쓰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으면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은 사실 나오미잖아요. 자기 고향인데 아는 사람도 더 자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뭐 보아스도 친척이고, 예를 들어서 사실 나오미가 나갔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무력하죠. 나오미가 그냥 집에 있습니다. 추수 때인데도. 그런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약속하죠.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오미에게 룻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한 약속이 두리뭉실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리뭉실한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밭에 나가겠습니다. 어머, 내가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어머, 어떻게 되겠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봐요. 이게 아니라 내가 밭에 나가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어라. 예. 결국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향한다는 사실이에요.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라는 것이나 혹은 너는 이 밭에 있어라 라는 것이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약속들은 분명하게 공동체 전체를 향하고 있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두리뭉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수천 형제가 구체적으로 태미잠에게 하는 그 약속이 그게 구체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들이 얽히고 설켜야, 그래야 그것이 사랑의 약속,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렇죠? 룻이 나오미에게 한 약속,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한 약속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겠다. 내가 밭에 나가서 무엇인가 가져오겠습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공급하겠습니다. 여기서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보아스는 룻에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젊은 이방 여인인 룻이 남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심하게는 희롱과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알았던 보아스가 룻에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는 언제나 약한 이들을 위한 그런 보호의 장소가 되어 왔었죠. 그리고 또 교회는 항상 그래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한 그런 보호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기 바로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 공평함을 약속하죠. 9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해라. 목이 마르거든 어디 저 멀리 물 찾으러 가지 말고 일꾼들이 떠놓은 물을 마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항아리에 물을 마신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죠. 어디다 떠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먹던 물그릇.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먹던 거기에다 물을 떠오라는 겁니다. 유대 남자인 예수가 사마리아 여자인 이방 여자와 함께 한 물그릇을 가지고 물을 마시겠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은 시절에 미국에서도 남부에 가면은 남부에는 백인의 식수대와 흑인의 식수대가 따로 있었을 만큼 그렇게 구별이 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내가 색깔이 다르다고, 내가 배경이 다르다고, 내가 어떤 뭐 소셜 이코노미컬 클래스가 다르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한 공동체 일원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 주겠으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그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그러나 정말로 변치 않게 그런 약속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세심하게 주목하는 것, paying attention 하는 것, 그리고 공급과 보호와 공평함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히 섬길 때 그 약속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겸손히 섬겨줄 때 그 약속이 풍성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약속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월감을 드러낼 때가 있죠. 다시 말해서 약속의 수혜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이나 혹은 수치심이나 혹은 좀 미안함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고 이렇게 하면 사랑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당황시킬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룻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모든 의도와 보아스의 모든 계획이 좋았지만 결국 그것이 룻의 마음에, 룻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면 보아스의 모든 약속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잘 배려합니다. 약속이 약속으로 남을 수 있게끔 룻을 잘 배려하는 거죠.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하게, 그랬습니다. 남자 일꾼들에게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농사의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삭을 베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고, 그 벤 이삭을 단으로 묶는 것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2장 첫 번째 추수 때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단을 베고 추수 때에 그 여자들이 거기에 단을 묶으러 나갔던 거죠. 룻도 거기에 동참해서 단을 묶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곡식, 나달을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16절에서 지금 보아스가 남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두에게 말하는 거죠. 그 밭에 있던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는 남자나 단을 묶는 여자나. 특히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여자들의 일이죠. 여자들이 단을 묶으면서 그러면서 좀 흘려서 룻이 곡식을 좀 죽도록 해라 라고 여자들에게, 남자나 여자 할 거 없이 베들레헴 사람 모두가 모압 여인인 룻을 배려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약속들과 그리고 그 실천들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와 너로 구분되어져서 나는 공급자이고 너는 수혜자라는 생각,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고 너는 저쪽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준다면 그것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룻의 눈에 띄지 않게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흘리는 일은 신경 쓰이는 일이고 추수하는 일에 속도가 나지 않는 더딘 일이죠. 빨리빨리 베고 빨리빨리 묶어야 하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좀 곡식 주라고 했으니까 좀 그냥 이렇게 막 주면 될 텐데, 룻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단에서 곡식을 흘리는 것, 그것은 속도가 나가지 않고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좀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일이 특히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약속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체 약속은 겸손한 섬김이 있을 때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14절에 보니까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그럽니다. 이리로 오세요. 같이 먹어요.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빵을 찍어 먹으라 그러더니만은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그러죠.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 당시 관습으로는 직계가족이 아니고는, 아까 뭐 물그릇도 마찬가지지만 남녀가 함께 앉아 먹지 않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룻은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거나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거나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섬겨주죠. 이리로 와서 함께 먹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리고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내가 주었다, 내가 내주었다, 볶은 곡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온대요. 내줬다, 내가 볶은 곡식을 내줬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보아스가 룻 앞에다가 볶은 곡식을 쌓아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 앞에 볶은 곡식을 이만큼 산더미 같이 쌓아주었더니만 그것을 실컷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내주던 혹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쌓아주은 것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충분히 풍성히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어떤 공동체를 섬길 때 함께 공동체를 섬긴 장로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 사역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실 때 어떤 그 사역에 오신 어떤 강사님이 뭐 굳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뭔가를 전체 컨퍼런스에 온 참석자를 위해서 복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강사가 와가지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거 카피해달라 그러면 사실 좀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참석자의 숫자가 1500명이었습니다. 1500명이었는데 그때는 90년대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카피 머신은 옛날 그런 거 아세요? 카피 머신인데 프린터만 한 거 있죠? 조그만 거. 쫙쫙쫙쫙 나오는 게 아니라 매뉴얼로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 집어넣고 뺀다 삑 하고 나오면 다시 또 하고 또 한 장 눌러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그 카피를, 예? 그거를 그 강사의 부탁을 받고, 예, 그분이 이제 밤새도록 1500장을 한 장하고 또 삑하고 또 한 장하고 삑하고 그런 이제 카피를 하셨어요. 아까 설교의 시작으로 따지면 그 불합리한 거를 그걸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장로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1500장을 카피했던 건 이 강사와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지금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섬기고 있는 이 1500명의 이 사람들하고 내가 섬기기로 약속한 이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밤이 늦도록 1500장을 이렇게 카피를 하신 거죠. 그 장로님을 제가 이제 올해도 똑같은 곳에서 뵀는데 일주일 내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한 살짜리 영아들 있는 곳에 가셔서 이제 일주일 내내 애기만 보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애기들만 보다가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우리 젊은 부모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그렇게 보고 가셨어요. 약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은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신앙의 선배 같은 그러한 좋은 신실하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여전히 신실하신 그러한 모습을 그 장로님에게서 보게 되고 저도 본받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고 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낼 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과 신뢰할 수 없는 인간들 가운데에서 예측 가능한 안전지대를 만듭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낼 때 기대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안전지대를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시학교회는 예측 가능한 안전지대일까?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오늘 말씀드린 약속을 시작으로 해서 사랑을 빚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약속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